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린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한층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미한 군사훈련을 중단할 경우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남북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은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순서로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청문회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are using the full range of tools at our disposal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abandoning its nuclear weapons.
지난 13일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 잠깐 들으셨습니다. 성 김 대표는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이 각종 도발 행위를 중지하고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만이 이 경제적, 정치적 고립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먼저 이 새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북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청문회가 열린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이번에 그 새해 의회가 개회하자마자 이 북한 관련 청문회가 열린 그 배경을 설명하려면은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그 단어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니 영화사라는 게 있고요. 네. 그 소니 영화사가 제작한 그 인터뷰라는 영화입니다. 인터뷰라는 영화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그린 미국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리고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이 있었습니다. 이 해킹은 북한의 소행으로 미국의 연방수사국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북한은 그 영화 인터뷰가 소니 영화사에 의해서 제작되는 것이 알려진 이후에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했고요. 결국은 이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서 상당한 피해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크게 말하자면 문제를 갖고 여기에 관심을 표명했고요. 네. 미국 정부는 이 해킹에 대해서 국가 안보상에 위해를 미치는 그런 위협으로 단언하고 강력한 대처를 표명했죠.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1월 2일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발표했고요. 또 소니 영화사에 대한 그 해킹과 관련해서 소니 영화사가 계속되는 해커들의 그 영화 상영에 대한 위협에 굴복해서 한때 그 영화 개봉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언론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또 그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북한의 사이버 해킹 문제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핵 개발, 미사일 개발 그리고 또 인권 탄압 문제 이런 북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말하자면 시급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였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회는 새해 개원하자마자 북한 관련 청문회를 열어서 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현황을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겁니다.
네. 이번 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인사들은 어떤 인사들이고요? 또 이들의 발언 중에 중요한 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외교위원회는 국제관계, 북한을 비롯한 국제관계를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이날 미 행정부에서는 두 명의 고위 정책 당국자가 나와서 정책을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국무부에서는 섬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나와서 설명을 했고요. 재무부에서는 대니얼 글레이저 테러 금융담당 차관보가 나와서 북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섬김 대표의 발언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그 섬김 특별대표는 그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고요. 이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각종 도발 행위를 중지하고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만이 경제적, 정치적 고립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차관보도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이 불법 활동으로 더 비싼 비용을 치르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북한 정권의 재정적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재무부의 권한을 크게 확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성 김 대표는 발언 중에 다자 양자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파괴적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금 그 최 기자가 청문회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차관보 그리고 이 성김 국무부 부차관보 참석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언론이 많이 보도하진 않았지만 이 국토안보부에서도 네. 이 사이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차관보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차관보는 이 사이버 안전을 위한 미국 정부의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비용을 높일 것이다 라고 성김 대표가 강조를 했는데요. 말씀대로 이 비용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국무부 또 그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늘 말하는 대로 이 북한이 불법 행위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고통을 느끼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고립을 더 심화시키고
네.
또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자 양자 간의 압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이 양자 간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독자적인 제재가 있죠.
네.
그리고 다자 차원에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해서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 나가겠다. 이것이 성김 대표의 이날 청문회에서의 발언 내용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글레이저 재무부 차관보도 중점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것은 한 사람은 북한과의 대화에 관한 전반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이었고요. 또 재무부의 글레이저 차관보는 어떻게 북한을 그 제재하고 또 불법 행위를 더 이상 추가로 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차관보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금융 제재를 더 강화할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뭐 대니얼 글레이저 차관보가 그 구체적인 그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좀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따라서 어떻게 미 재무부가 어떤 방식과 어떤 수단으로 대북 금융 제재를 강화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날 그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그 에드로이스 위원장이 지난 2005년에 발생했던 BDA 마카오의 은행이 당시 그 북한 고위층의 그 예금 계좌를 동결해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당시 BDA 사건을 예로 들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아시아와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법안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해 북한의 달러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방안도 아마 뭐 검토될 것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미국의 어떤 영화사가 외부의 그 해킹 공격을 받아서 그것이 두려워서 또 그런 것을 그 취소하기로 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참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례가 남는다면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국민의 기본권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아주 대단히 관심을 갖는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한결같이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오히려 정부 당국자가 답변을 하는 것을 더 이렇게 더 막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 같은 그런 그 열띤 토론도 벌어지고 한 것 같은데 이 의원들이 아주 매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북한 관련 청문회는 이전에 있었던 그 북한 관련 청문회와는 그 상당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네.
대체로 북한 관련 청문회를 보면요. 대체로 1시간 정도 시간 동안에 끝을 났고요. 그 다음에 또 참석하는 의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외교위원회의 북한 청문회는 3시간씩이나 아주 길게 네. 그 진행이 됐고요. 참석한 의원들도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다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번에 그 사이버 해킹으로 비롯된 북한 관련 문제가 시급하고 또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대화를 얘기하는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한결같이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는데요. 이 의원들의 초점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상당히 거기에 맞춰져 있었었고요.
네.
그래서 정부 당국자가 좀 분명치 않게 또는 약간 외교적인 언사로 그 설명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가령 테러지원국 지정은 언제 결정이 나서 발표가 되는 거냐
네.
예스냐 노냐 이렇게만 대답해달라라든지 이러면서 상당히 강하게 그 압박을 가했고요.
네.
특히 그 소니사 해킹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 사이버 반달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의원들은 예 파괴 행위 여기에 대해서도 그 반박을 하면서 이 소니 해킹은 테러 행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는 의원들이 많았고요. 또 비단 소니 해킹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서 핵무기 개발 또 장거리 미사일 개발 또 심각한 인권 탄압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강하게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 이런 주문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도 북한에 대한 그 추가 제재 압박 뭐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 이런 그 여지도 좀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습니다. 주로 뭐 지금 그 사이버 해킹 또 북한에 대한 그 경제적 정치적 그 제재 문제가 많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 이날 나온 그 행정부의 그 성 김 그 대표는 그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은 또 분명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육자회담이 여전히 유용한 대화의 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달 중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와 회동한 뒤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만은 동시에 그 아직까지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화의 그 신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상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도 관심이 없다면서 육자회담이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화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다음에는 북한이 미국의 군사훈련과 핵실험을 함께 중단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The large scale war exercises which are undertaken
네, 북한의 안명훈 차석 대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북한은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겠다. 이런 최근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날 그 안 대사의 제안 내용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안명훈 대사가 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그 앞서서 지난 1월 10일이었죠. 이 조선중앙통신사가 보도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반복한 것인데요.
네.
그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를 잠깐 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 올해가 분단 70주년이 한반도에서 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그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해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 조치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이 올해 남한과 그 주변에서 합동 군사 연습을 임시 중지하면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는 그 화답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하루 전인 9일 날 그 해당 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전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군사 연습. 그렇죠? 2월 달에 이제 키 리졸브 훈련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이것을 임시 중지하면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네. 미국 정부는 뭐 즉각 이 제안을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그 미국 한국 군사훈련과 핵실험 훈련기한 북한의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거듭했는데요. 방어적 성격의 연례훈련과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동을 연결하는 것은 암묵적 위협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미 국무부도 그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인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약 40년간 연례적으로 이뤄진 방어 목적의 한미 간 군사훈련을 핵실험 가능성과 부당하게 연계한 것은 암묵적인 위협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사키 대변인은 새로운 그 핵실험, 그러니까 4차 핵실험이 되겠죠.
네.
복수의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따른 북한의 임무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북한의 약속에도 위배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이 한국 정부도 미국의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북한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임 연습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도둑이 잠시 도둑질을 하지 않을 테니까 현관문을 열어달라, 열어둬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이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이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거는 그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이 그 왜 이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밝힌 게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한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발표에 포함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말하자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오랫동안 미국과 한국과 대화 관계를 열고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고립에서 벗어나면서 지원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화를 위한 말하자면 수를 던진 거다. 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것이 말하자면 대화 공세일 뿐이다. 말하자면 국제사회에서 자꾸 인권 문제라든지 또 도발적인 행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고립되고 또 비난이 계속 높아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핵실험 이런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우리 찾고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로서 말하자면은 국제사회의 그 말하자면 그 분위기를 북한 측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실제로 대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 행동으로 봐서는
네.
이런 그 의구심 어린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뭘 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 지휘를 하고 그것이 거부되면 이제 4차 핵실험을 하는 그 명분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뭐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그 군사훈련을 중단해라. 그러면 우리도 핵실험을 안 하겠다. 이런 일종의 그 대화공사, 평화공세를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이걸 거부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 평화적인 지휘를 했는데 그 미한 그 양국이 그 북침 연습을 한다 이렇게 그 명분을 쌓고요. 이를 명분으로 해서 그 4차 핵실험을 그 감행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그 북한 그 측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향 관리는 15일 부유에 이번 제안이 4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추측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지 핵실험을 위한 사전 수순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느 쪽 얘기가 맞을지는 좀 더 사태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중국 쪽의 반응인데요.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예, 중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에서는 상당히 그 좀 모호한 얘기죠. 그러나 미국 측이 이런 지하에 북한의 제안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 당사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당히 그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요. 신화통신은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그런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딱 잘라서 거절한 것은 분단된 한반도의 신뢰 구축과 평화 실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논평을 신화통신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 측의 그 제안에 대해서는 이 수십 년간 지속된 한반도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내놓은 일종의 선의다. 이렇게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화통신은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뉴욕타임스 신문이 최근에 사설을 통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 북한과의 대화를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뉴욕타임스 신문은 그 사설을 통해서 그 한미 군사훈련을 임시로 중단하면 그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는 그 제안에 거부한 것에 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15일 날 그 사설을 실었는데요. 그 제목이 그 북한의 의도를 탐색할 시점 이러는 제목입니다. 그 오바마 행정부가 전 세계의 핵확산을 제어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한 번 더 북한의 의도를 탐색한다고 해서 도대체 미국이 이럴 게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반관 반민 접촉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그 반관 반민 접촉 미국의 말하자면 전직 관리들로 주로 구성되고요.
네.
이 북한에서는 현직 관리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네.
이 올해도 북한에서는 육자회담의 수석 대표죠. 리영호 외교부 부상이 나오고요.
네.
또 미국국의 부국장 최선희 부국장이 나오고 또 뉴욕의 북한 대표부에서도 관리가 한 명 참석을 하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전직 대북정책특별대표죠. 스티븐 보스워스
네.
주한미국 대사도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셉 디트라니 육자회담 차석대표가 참석을 하는데요. 이 자리는 늘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들어보는 자리로
네.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대미관계 또는 대화와 관련한 입장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그 전달하는 그런 창구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이런 형태의 접촉에 대해서 이 정부와는 무관한 민간
네.
차원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것이 미국 정부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친 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이 몽골에서 이 반관 반민 형태의 접촉이 미국과 북한 간에 있었지만 어떤 그걸로 인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남북관계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네, 방금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밝힌 내용인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중요한 것들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사실 올해 남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관심을 많이 모았죠.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1월 1일 신년 그 시사를 발표하면서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최고위급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였고요. 그렇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그 지난 연말에 한국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북한 측에 그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북한 측이 응해올 것을 다시 한번 일단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한이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관련해서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시급하단 말이죠.
네.
이 고령화되고 있고요. 이산가족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을 전후해서 설 전후면은 2월 중순입니다. 이때 전후해서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가 이 해방 70주년 아닙니까? 한반도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동행사를 남북한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했고요. 또 그 밖에 삶의 질을 향상하는 북한 주민들의 이런 방안, 그것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고요. 민족 동질성 회복 방안, 이것도 강조를 했는데 드레스덴에서 그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발표한 그런 것입니다.
네.
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남북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것이 없다 그랬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좀 그 수용적인 그런 그 발언을 했고 또 기자회견에서도 또 그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그러나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가요?
네, 아까 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그 평화 통일에 도움이 된다면 전제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정성 있는 자세와 비핵화가 그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그 비핵화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이런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여태까지 지금 한국이 그 당국 간 제안을 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안해놓은 상태니까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건이 성숙되면 하자 대개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남북 분단이 가져온 비극, 인도적인 문제 그리고 시급하기도 한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인데 이 대한적십자사가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특별한 안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을 전후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북한 측에 제안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대한적십자사도 이 방안을 좀 추진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특히나 그 정례화를 위한 방안을 좀 추진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런 거지만요. 이것은 대한적십자사 수준에서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실무적인 준비에 불과하고요.
네.
결국은 그 고위급 접촉이든 이런 정부 당국 차원에서 뭔가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야 실무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의 고위급 접촉이든 이런 틀의 뭔가 그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자, 이런 일이 추진되다가 뭐 여러 차례 그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단 살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것을 좀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한국 정부가 그 북한에 전단을 보내온 한국의 그 민간단체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서 그 전단 살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 특히 그 흥미로운 것은 그 한국 통일부의 그 국장급 그 인사가 하루 전에 그 대북 전단을 날리는 그 단체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당 정부가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또 이에 앞서서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전단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로 그 기본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을 그 표현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는 없지만 그 현지 주민들의 그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한국 정부가 그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그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수는 없다. 그것을 아주 강하게 내세우면서 북한에서 그 하지 말도록 하라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아 왔는데 이 정부 관리가 만난 것은 참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언급 자체가 사실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그 입장 선회가 아니냐라는 관측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권 문제와 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취소하고 신변 위협을 느끼는 것을 없애야 되는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관계 기관들과 얘기를 나누고 몇 차례 자제도 요청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제를 당부했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그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맞춰서 통일부의 그 당국자가 결국은 그 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은 그 새해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순조로운 이런 흐름에 대북 전단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뭐 여러 단체 탈북자 단체들이 있지만 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크게 그 두 기 그 단체를 들 수가 있겠는데 상당히 그 방법에서 서로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그 정부 관계자가 만났을 때 이 양쪽에서 나온 반응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박상학 대표
네.
그리고 또 이민복 대표
네. 네.
이 두 서울에서는 그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두 주요 단체입니다. 약간 좀 그 두 단체는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에서도 좀 다르거든요.
네.
이 박상학 대표의 단체는 대체로 그 미리 그 고지를 하고 거기에서 공개리에 전단을 살포해 왔고요. 이민복 씨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 전단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은밀하게 이 공개리에 하지 않고 비밀리에 해야 된다. 그래야 저지하는 그것도 맞고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민복 대표는 저희와 통일부 당국자를 만난 뒤에 저희 VO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 정부 측의 의사를 자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단 당분간 자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반면에 박상학 대표는 그 미국의 민간 단체가 그 영화 인터뷰에 DVD를 살포하는 문제를
네.
논의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했는데요. 그 단체 관계자들과 논의를 한 뒤에 한국 정부의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쪽은 자제하겠다고 했고 또 한쪽은 입장을 잠시 후에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강행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군요. 양쪽 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박상학 대표도 공개리에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자제 요청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한국은 지난 연말부터 정부는 물론이고 이 통일준비위원회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화에 나오라고 이제 거듭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북한의 반응이 어떤지, 호응이 좀 있는지 이 점이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별로 그 호응이 없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정부가 지난달 29일 날 그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요. 북한은 그 남측의 제안에 침묵한 채 그 남북 관계 개선의 당위성만 강조하며 대북 전단 살포 또 한미 합동 군사 연습 중단 등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노동신문인데요. 노동신문은 지난 14일 그 제목이 그 민족의 단합으로 북남 관계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 이런 기사를 실었는데요. 그 종북 논란 또 대북 전단 살포 등을 거론하며 남측 당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또 동시에 그 통일원장 또 통일대강을 따라야 한다 이런 글을 실으면서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등 또 14선언 남북한이 과거 합의한 통일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내용만 실었고요. 그 구체적으로 그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대해서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예, 이제 2015년 벌써 이제 1월도 이제 중순이 지났는데, 아, 과연 금년의 전망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단기적으로는 아, 북한이 한국 정부가 제안한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제안한 아, 장관급이죠. 대화에 어떻게 나오는가가 일단은 첫 번째로 관심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제안한 그 설을 전후로 한 아, 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도 북한의 입장이 초미의 관심사죠.
네.
아, 왜냐하면 이것이 올해 초에 상당히 많은 걸림돌도 이미 예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지금 새해 아, 초반에 미국이 아, 행정명령을 통해서 소니 영화사 해킹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사실 분위기를 상당히 그 강경 쪽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남북한 간에는 그것과는 또 별도로 대화의 기류가 많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이 이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대화제에 어떻게 응하느냐가 일단 지켜봐야 할 초미의 관심사고, 2월 달이 되면 사실 걸림돌들이 늘 있었던 대로 많이 생깁니다. 연례적인 미군과 한국군의 키리졸브 합동 군사 연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중에도 남북 고위급 회담 접촉에서의 그 합의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동안에 북한은 이 훈련 기간 중에 이것을 북침 연습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3월 달에는 이 서울에 그 북한 인권 사무소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네.
아울러서 유엔 인권 이사회가 열려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 대응 방안을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북한은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그 문제 제기에 거기에 그 참여하는 것을 또 문제 삼아서 상당히 비난을 해오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 연초에 이런 어려움이 산적한 가운데서도 이 북한이 결국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예년과는 다른 이것이 올 한 해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대화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그 가늠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